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학개서를 다 마쳤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하고 몇 주 동안 잠깐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좀 보고 우리 야고보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은 소망에 관한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요. 많은 것을 이기게 할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소망하던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기거나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확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 라는 이 한 단어가 앞에 오는 12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따라오는 13절부터의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3절 앞서 오는 12절까지의 말씀은 서술형 문장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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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면은요, 3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은혜의 현실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말씀이 앞서 12절까지 와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주신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삶을 이뤄놓으셨는지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 닮은 삶, 천국 백성의 삶을 힘써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은 언제나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없이 주어지는 계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뤄놓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명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내가 이룬 것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먼저 알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믿음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 구원의 현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할 때에 계명은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즐겁고 힘에 넘치는 순종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의 비밀? 이 세상 종교의 계명들은 다 무거워요. 왜? 내가 잘 순종하고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거든요.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주신 영원한 축복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여 기쁘게 자발적으로 힘에 넘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제 13절부터 따라와요. 이렇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13절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형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몇 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 같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몇 가지 명령이 나오죠? 세 가지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명령이에요. 처음에 두 명령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은 한 가지예요. 바라라. 다시 말하면 소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오는 명령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라고 하세요. 여기는 fully hop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여기다 두라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시는 명령, 그러므로 소망하라고 하세요. 늘 깨어서 소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소망하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이고 성도들은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소망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예요. 앞서 1절에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Living hope. 절대 우리에게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에 둔 소망. 이 소망을 주신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소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소망이 있는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이 없으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음과 믿음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아무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둔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아니면 죽은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그렇게 병 중에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니?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니? 하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알려주래요. 그게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에 알려주라고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3절에서 12절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의 산소망의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무르는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시고요.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하시고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시련을 거쳐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릴 것이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내용이에요. 이 소망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이 주장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소망은 이 분명한 복음의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복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으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자기 신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알라신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있다 쇠하고 사라질 세상 것에 둔 소망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영원한 현실에 대한 소망. 그것도 너무나 확실해요. 다 이루어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 삶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 속에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며칠 후에 소풍을 가는 아이들도요, 그 소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기대가 돼서. 곧 병에서 나을 것을 아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건강 회복하기 위해. 왜? 나을 소망이 있거든요.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면은요,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고 기쁘게 기다리며 살아가요. 하물며. 이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축복을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날. 우리 성도는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명하시기 전에 나를 왜 이런 걸 이런 것 좀 해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라 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당시에도요, 너무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삶의 그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알려주세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잔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 따라오는 명령이 뭐냐? 첫 번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repare your mind for action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뜻은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허리띠를 맨다. 허리띠 바짝 조이고 열심히 살자. 그것보다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뜻인데요. 이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 때의 그 랭귀지를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의 사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리키던 현실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시 나그네된 삶을 살았고 본향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말씀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메라는 명령이 출애굽 때에 어디에서 나오죠?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도 허리에 띠를 띠라는 명령이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가 아니라 마음에 띠를 띠라는 명령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당시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에 각 집에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집에서 먹게 하셨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주신 명령이 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명령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허리에 띠를 띠라는 명령을 함께 주셨어요. 거기에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유월절 만찬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면 즉시 애굽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땅을 향해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뭐죠?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의 원뜻 여러분 잘 알고 있죠. Departure,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 곧 떠나고 출발해야 됐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긴 옷자락을 허리에 띠로 단단히 메고 거기다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하게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출발을 준비해야 했다는 거예요. Departure. 이 랭귀지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발라져서 구원받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하게 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했지만 1세들이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미 속해 있어요.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다는 것은 그냥 슬픔이고 절망이고 끝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하라는 거예요. 출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출발할 자들로 살아가라. 아니, 이미 출발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육체의 허리를 동여매어야 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부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설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린 노아도 연주도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을 향해 아버지가 부르시면 곧 집에 돌아갈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 본향집에 들어갈 것을 단단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급하게 유월절 만찬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속해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늘 뒤를 돌아보고 롯의 아내처럼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어요. 그들이 출발해서 도착할 본향을 안 보니까 이생만 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본향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전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왔던 삶이 있어요. 인내에 힘이 없었어요. 조금만 지치면 하나님 원망. 조금만 물이 없어도 하나님 버려. 떡 안 줘도 하나님 버려.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 버려.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그들보다 나아서?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길을 그것도 완전하게 가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끝까지 천국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 곧 들어가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삶을 나면서부터 사셨고요. 그 소망으로 예수님도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까지 다 이기시고 인내하시며 결국 천국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새 출애굽을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주셨고요.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게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세상을 버릴 준비,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자 이 뜻인가요? 죽음이 우린 항상 염세주의가 돼버려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주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뭐 천국 얘기를 하면 뭐 얘네들은 어떻게 살라고 세상에서.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더욱 기쁘게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가요. 더욱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감사함과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약이 하나 나와도요. 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대. 그러면 우리 정말 열심히 먹어요. 뭔가 소망이 생기면 열심히 살 힘이 생긴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고 하시고요.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의 소망을 온통 여기에만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떠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주님이 계시고 함께 살아갈 천국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맬 때 뭘로 동여매는 걸까요 도대체?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뭘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 복음이에요. 복음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소망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참 소망이 없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갑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에서 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영원한 본향과 주님을 향해 기쁘게 힘을 내어 나아가라고 하시고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 버릴 준비를 하고 떠난 자로, 버린 자로, 출발할 자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 내가 곧 떠날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때도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이제 곧 출발할 거야. 예수님도 예수님의 별세를 말씀하실 때 그 별세라는 단어가 죽음인데요. 출발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형제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죽음을 통해 천국 본향에 들어감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를 모으심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잃을 것만 보여요. 다 잃을 것 같아요. 내 건강도 잃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심서 이래왔던,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 다 잃을 것 같죠. 더 나은 것을 얻으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여기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허리에 띠를 떼는 걸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알려주시나요? 주인이 다시 오실 날, 주인을 다시 만날 날을 깨어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날 날을 깨어 준비하며 그날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허리에 띠를 띠는 삶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맞이할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아갈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심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죠. 소망이 소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Hope accomplishes calling. 소망이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아,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마음 안 생겨요. 불평과 원망 생기잖아요. 왜? 천국에서 완전할 것을 바라보니까. 지치던 것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 우리 영이 먼저 천국에 가든지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늘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그때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깨어 충성된 종으로 심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까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예배와 세우는 삶. 우리가 수고하며 세우는 삶에 심쓰는 것도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내 힘으로 내가 뭘 이루는 것으로 하게 되면 금방 무너지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섬기는 형제들과 교회가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그날을 향해 인내로서 세우는 삶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근신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근신하며 소망하라는 거죠. 근신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영어로 하면 self-control 또는 sober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있다, 정신차리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좀 더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 반대말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drunkenness, 술 취하다,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다 라는 뜻이 그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깨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꼭 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drunkenness의 반대말이 sober, 깨어있다, 근신하다는 건데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죠? 우리 다 배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 그래서 근신하는 삶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깨어서 정말 이 누가복음 12장에 앞서 악한 종, 술에 취하고 놀고 먹고 마시자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지 않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인이 올라를 기다리며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라.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날 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우리 예수님도 근신하는 삶을 완전히 사셨죠. 이 세상에 취해 계시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세상의 영광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갈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신하고 깨어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충성된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근신하라는 명령이 베드로 전서에 같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고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성령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바라라. Set your hope fully, completely. 온전히 소망하라.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On the grace to be brought to you an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현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Fully, completely,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여기에만 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소망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소망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소망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러므로로 시작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식들아,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 이겨내. 곧 누릴 거야.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망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명령이 돼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현실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이 소망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됐을까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것은 두려운 것이 되어 있는 걸까요? 왜 기대가 없고 기쁘지 않으며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난린데 왜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토록 지키기 힘든 무거운 명령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별로 지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취하고 싶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고 싶고 이 세상을 더 얻어서 자랑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을 삼고 싶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싶은 겁니다. 죽은 소망이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떠나고 출발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죽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을 결국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니 이 교회는 맨날 천국 천국 붕 뜬 소리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달라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한 우리를 깨우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나 마약만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도 뭔가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서 천국에 이미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을까요?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을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옥 심판에서 여러분을 건져 천국에 속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세상이 다인 것에서 세상에 취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본향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에 가져오실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거룩한 아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도 이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교회도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겨 주시기까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거고 영원한 쉼을 그때서야 얻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영원한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소망하는 현실이 이루어져 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실 천국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천국 은혜의 증거입니다. 다 얻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셔야 할까요? 이날 하루만큼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기쁨의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주인을 맞이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오셔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촛불을 켜고 깨어 나오셔야 합니다. 곧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실 천국 은혜를 온전히 누릴 소망으로 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이 소망의 현실이 온전히 드러날 영광의 날, 마침내 천국 본향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한없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소망을 따라 사시고 주신 소명을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소망이 주장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에서 모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과 인내와 그리고 더욱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워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진리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더욱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힘 넘버 492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